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징집하게 되는데 이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을지도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3,000명이지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 외에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방력을 가늠할 때 살피게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모인 이 블레셋을 볼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력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굴이나 수풀, 웅덩이 같은 곳에 숨었고 또 일부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형국이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났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가 주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마치고 마침 도착한 사무엘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전쟁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생각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실까? 망령되이 행한 것이 무엇이기에 왕조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범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십계명에 있는 세 번째 계명을 저희들이 기억이 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계명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풍습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있는 한 말씀이 너희의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주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가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중에도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더 쉽게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자기의 소원을 채워주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거짓 맹세하는 것에 속아 너희의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세 번째 계명으로 돌아와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성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영광 가운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허탄하고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흩어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번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 자체가 불경하고 불손합니다. 사울이 보아야 하는 것은 흩어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임을 위임받았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나가서 반가이 맞이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지붕에서 밤새도록 깊은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앞뒤의 상황을 저희들이 추론해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자신을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라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병거가 3만 대이든 마병이 6천 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의 뜻 앞에 자신을 세우는데 온 열심을 다해야 했습니다. 병거가 많든 마병이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실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그 전쟁의 시작에서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규례가 됩니다. 그리고 부연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결실을 맛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결실을 맛볼까 함이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할 상황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될 예외적인 조항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그 전쟁터에서 생사가 갈립니다. 전쟁에 자원하여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만 한다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예외 조항을 가득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전쟁이 병거나 마병 그리고 군인의 수라고 하는 이 조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봤어야 합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수많은 군사들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서 흩어져 3천 명이었던 군인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 사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늘 전쟁에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생명 가운데 보존하시고 친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뜻을 반드시 수행해 내시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고백을 이 사울이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여 있는 현실의 조건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 결정,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송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백성이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썼는데 백성의 기도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자기의 왕을 위하여, 자기의 군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전쟁이 병거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참전하는 군사를 위하여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왕과 군사와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군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생명과 죽음을 뛰어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고통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식을 잃는 고통도 겪었고 또 오랜 세월 도망가야 하는 고통도 겪었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입어 도망가야 하는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먹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드리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아들을 피해 쫓겨 도망가는 절망 가운데에서 토해내는 기도만이 아니고 또 그런 자신의 현실에 매여서 슬픔 가운데 비탄과 눈물과 한숨을 쏟아내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아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담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아들이지만 나를 반역한 저 원수 같은 아들 물리쳐 주십시오. 다시 내가 왕이 되어 백성들 가운데 존귀와 위엄으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상의 큰 중심 주제가 되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 개인의 전생애와 한 나라의 운명과 그 시대와 온 우주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며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행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건에 매입니다. 조건에 매이다 보니 우리는 조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이것 아니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 조급함은 우리의 조급함이지 하나님의 조급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매이시지 않죠. 하나님이 조건에 매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보다 더 많은 병거를 준비해라. 상대보다 더 많은 마병이 있어야 너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자기들을 쫓는 애굽 군대를 봤습니다. 그때 현실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은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 원망은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가득 안고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우시리니 다시는 영원히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세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뭐하고 있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내 백성이 건너가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새 길을 내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 그 길을 마르게 하고 자기 백성이 그 길을 건너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런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작정하신 뜻들을 다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까? 그 일이 가능할까? 그 일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그 길에 설 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현실에 붙잡혀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의심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우리 앞에 만들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이나 28편에서 반복하여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 앞에 세움받고 있지만 비참한 처절한 현실 앞에 세움받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가짓수들을 조건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내밀어 놓지만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내 뜻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이룰 일들을 너희 안에서 이룰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을 넘어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실현해내는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결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두려운 블레셋 군대 앞에 떨었습니다. 사울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의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살아내므로 인하여 우리 구원의 주를 찬송하고 구원의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